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세계가 결코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맞서 괌의 미군기지 공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략군 대변인은 이 같은 사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 다발적이고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은 북한이 성공적인 미국의 전략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에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촨성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관광객 6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스촨성의 조자이 거우에서 관광객 3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구조와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 32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교회에서 오늘 군인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파리 검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파리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도 총격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리 북서부 외곽의 르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검은색 BMW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군인들이 막사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 속도를 높여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상한 군인 6명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한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어제 재헌의회가 야당 주도의 의회를 포함해 다른 모든 정부 기관들보다 우월한 상위 기관임을 선포했습니다. 재헌의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과 결정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루의 리카르도 루나 외무장관은 이날 리마에서 중남미국과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루나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출구는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지만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지난달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수년간의 실패 이후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마침내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였다며 우리는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미 폭스 뉴스의 보도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정보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정권이 지난달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정보당국은 앞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비행기술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정보 분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많은 전문가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목표하는 지점까지 정확히 보내는 데는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새롭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국 보고서 요약문을 보면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운반을 위한 핵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 보고서에 정통한 복수의 관리들을 통해 이런 결론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은둔 정권이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은 새 정보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앞서 발표한 2017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한 국방정보국의 분석이 미 여러 정보기관들의 통합된 의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국방정보당국의 판단이 앞서가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신뢰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란 국방정보국의 분석에 이견을 보였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어려운 한계를 1년 안에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한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런 언급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9일 새벽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총참모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감행하려는 예방전쟁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협박카드로 들고 나온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에 대한 규탄 성명과는 달리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포위사격이라는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괌 미군기지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발진기지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자기들이 전술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의문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 그런 전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괌을 언급한 것 같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런 전술을 꺼내든 것은 지금으로선 미국을 압박할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5차례 핵실험과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발사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엔 포위사격을 통해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괌을 표적으로 한 포위사격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괌을 겨냥한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포위사격은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괌 인근으로 쏘더라도 이는 사실상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을 겨냥하기보다는 괌과 비슷한 거리에 다른 표적을 향해 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괌 쪽으로 바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괌 쪽을 피해서 또 일본 열도를 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북 방향에서 과거의 광명성이라는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방향인 정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방향으로 보면 필리핀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해역으로 날아갔을 경우에 약 3,000에서 3,500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안보리 새 제재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계산이라며 북한에선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는 이달 내내 미국을 규탄하는 주민 동원 궐기 대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괌 기지를 지목하며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일까요? 또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화성 12형은 어떤 미사일인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전략군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는 수단으로 언급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화성 12형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재원과 특성들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애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당시 고각 발사한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또 탄두 무게를 줄일 경우 5,500에서 6,500km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태평양의 괌은 화성 12형의 사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새롭게 설계한 주체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형 또는 확장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선임분석관의 설명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괌을 타격하기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이고 최근에 이제 네 번의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뢰성은 확보됐기 때문에 화성 12형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태평양의 괌 기지를 위협하는 배경과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괌 기지에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괌 기지에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가 대거 배치되어 있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B-1B 폭격기의 출현이 포착은 되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B-1B 폭격기의 출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한반도에 출현하는 B-1B 폭격기가 북한에게는 큰 위협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북한이 괌 기지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쏘되 태평양의 공해상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괌 인근까지만 미사일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격을 회피하면서 화성 12형의 위력을 보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오늘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어제 오전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두 대는 한반도 동쪽 상공으로 진입해 내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하고 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9일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1B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북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8일 발표한 북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자신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CBS 방송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계획보다는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미사일 계획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사람은 35%에 그쳤고 우려한다는 사람은 61%에 달했습니다. CBS 방송은 지난번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와 무당파 지지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한 반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위협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 전국에서 성인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이 북핵 대응 의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폐막한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이 한국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명시됐다고 9일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대한 지지가 명시된 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과 지난해 감행된 두 차례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명기된 심각한 우려는 지난해 의장 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한 단계 수위가 격상된 겁니다. 또 지난해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된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의장 성명의 표현이 강화된 건 지난달 두 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의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ARF 의장 성명이 확연히 다르다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해 의장 성명을 살펴보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조됐지만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동시에 역시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베를린 구상이랑 또 중국이 생각하는 쌍중단이랑은 뭐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외교부는 의장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 측 주장이 반영된 데 대해 중러는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 아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쌍 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표단은 9일 아침 귀국을 위해 숙소를 나서면서 배포한 북한 대표단 성명을 통해 ARF 의장 성명이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측 성명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한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선택이며 미국의 입김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적법성과 도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도 근본 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성명은 또 북한은 책임 있는 핵과 ICBM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선전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ARF 대표단을 이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항으로 향했으며 외무성 직원이 취재진들에게 북측 성명을 배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언론들도 이번 ARF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아세안 지역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이 북한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포스트 신문은 8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지난 5일 만장일치로 북한 정권에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중단해 전쟁으로 치닫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한 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이 국제위기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견해를 밝힌 것은 1980년대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 이후 처음이란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두둔하는 시도는 이제 거의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점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이런 불법 행위에 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중대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하며 고립을 자초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선택에 달렸으며 그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도 8일자 논평에서 아세안이 이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거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아세안 회원국과 여러 나라들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 대표단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히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아세안과 계속 협력하려면 북한이 가입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관련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10조와 13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신문은 마르스디 장관이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며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아세안이 불량 국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한반도에 관한 우려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길 원했다는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돈 프랏 무디나이 태국 외무장관은 8일 방콕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태국과 북한의 올해 상반기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유엔의 선한 회원국으로 대북 결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말레이시아 관리들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축소를 요청하는 틸러슨 장관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북한과의 정치, 경제 관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앞서 지난해 대북 교역 규모가 400만 달러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부쩍 늘어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로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도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 정부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알란 카이테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아세안의 북한 성명은 우호관계 단절이 아니라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나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현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르도 총리의 특사로 다니엘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여성들이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수익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니, 네. 이거 담을 때 도시락에 반찬 이쁘게 담아주세요. 깔끔하네요.
네.
네. 오늘요, 김치에다가 쑥갓나물, 머웃대, 갈비.
막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신선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고소한 부침개까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기부도 하고 있는 행복 나눔 도시락이란 곳입니다. 지금 300인분이 넘는 도시락 준비에 바쁜 모습들인데요. 보통 반찬을 5가지 이상 준비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듬고 볶고 무치느라 아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인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행복 나눔 도시락 최혜강 대표입니다.
저희들 이곳에는 저희들이 매주 600가정씩 무료로다가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주 3회씩 해서 600가정, 토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00가정, 300가정에서 600가정, 또 토요일 날은 또 300가정 도시락을 무료로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술도 좀 익숙하게 이제 해가지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거를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립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을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탈북민과 다문화 등 남한 사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여성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시락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달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들을 각가지 있는 것처럼 잘 버무려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장님이나 사모님이나 항상 해피하시고 저희 엄마 같고 이런 느낌으로 저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반찬이 든 도시락과 빵, 김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고 이후 도시락 지원 가구가 늘면서 시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을 고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번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한 분은 이곳에서 한국 반찬을 만들면서 솜씨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얘 좀 넣어주세요.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좋아요. 아, 뽕싸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배우는 거 아직까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되게 또 뭐 한국말도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또 여러 사람 이게 같이 하니까 이제 뭐 한국말도 배우고 뭐 음식도 배우고 뭐 그냥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한국 주부들 역시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작지만 가정 경제에 보탬도 되고 삶의 활력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한국은 손 이게 손 맞아서 함께 좋잖아요. 티격태격 않고 좋아요. 말도 잘 되고 말 잘 통해요.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더 하고 싶어요.
한 분은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편이고 다른 한 분은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훨씬 소통하기도 좋고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다 수용할 만큼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진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들하고 더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참 좋잖아요.
무료 반찬 도시락 봉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보다 더 나눔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나눔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진 이 도시락을 더 많은 곳에 배달하고 더 많은 탈북 여성과 다문화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19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다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 산시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서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좀 보겠고요.
예.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80%가 넘는 상계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요.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국 연방정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예.
현재 미국인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현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규모 4.8 지진이 다시 일어난 것을 비롯해서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주택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대형 호텔 건물도 크게 파손됐고요. 곳곳에서 산사태를 쏟아진 바위들이 도로를 뒤엎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첫 지진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망자가 한 100여 명에 육박할 거라는 초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사망자 규모가 적어서 19명으로 집계된 걸로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현재 247명에 달하는데요. 예. 이 가운데 한 40명 정도가 중상을 입어서 이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또 수백 명이 이 무너진 건축물 잔해 등에 고립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천성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네, 중국 대륙 북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요. 오늘 아침 규모 6.6의 큰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앞서 강진이 일어난 주자이거우에서 한 북서쪽으로 2200km나 떨어진 신장 북부 보얼타라 몽골 자치주 징허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이 강진 직후에는 시안에서도 지진 열도 4도의 진동이 감지돼서 이 산시성 당국이 긴급 준비 태세를 발령했고요. 네.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들이 일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시안 주민들은 집을 떠나서 대피소로 이동을 했고요. 쿤밍행 열차를 비롯한 철도 운행 4편이 취소됐습니다. 예,
처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주자이거우현인데 관광지인 만큼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통틀어서 주자이거우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이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재난당국은 이들에게 마실 물과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하면서 남쪽 청두 등지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19명의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5명이 관광객인 것으로 재난당국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예. 외국인인지 그러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인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단체 관광객 등을 비롯한 한국인 99명이 급히 현지에서 빠져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지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지진대 지진예보부 장하이쿤 주임이요. 오늘 규모 6 정도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진의 세기를 정리한 미 지질조사국 기준에 따르면은요, 앞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그 규모 7 이상 지진은 넓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되고요. 예. 전 세계에서 한 연간 10여 차례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모 6 이상도 이에 못지않아서요. 최대 160km 지역에 걸쳐서 건물과 구조물들을 파괴하는 위력을 보입니다. 예.
수천성은 과거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이 원촨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나서 당시 무려 8만 6천여 명이 숨졌고요. 부상자가 3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 지금도 원촨 대지진이라고 불리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이후에도 2013년 쓰촨성 루산현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해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번 쓰촨 지진 뉴스를 보면서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지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마침 오늘 그 한국의 전라남도 신안군과 가까운 한반도 남서쪽 한 87km 해역에서요. 규모 2.7 지진이 났는데요. 예.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이라서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강진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요, 어제 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80.9%의 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 상계 관세란 것은요, 외국산 제품이 자국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서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 보복적 의미로 매기는 세금인데요. 예.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이날 판정 발표문에서요. 해로운 무역 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필수 산업과 근로자, 사업체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이 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알루미늄 포일은요, 갖가지 산업 재료와 활용 그 생활용품에 쓰이는 가볍고 녹이 잘 안 쓰는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그 종이처럼 얇게 펴서 저민 제품입니다.
예.
뭐 금박, 은박처럼 알루미늄 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미 상무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알루미늄 포일이 13만 7천 6천 톤에 달하고 돈으로 따지면은 3억 8천 9백만 달러 어치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예.
이 제품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서 미국에 유통되는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나서 이를 징벌하는 의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비 판정을 한 겁니다.
예.
최종 판정은 오는 10월 23일께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제품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유통되고 있다. 이게 이제 상무부의 결론인데요.
네.
자, 여기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미국 알루미늄 포일 제조사들이 지난 3월에요.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법 수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공정한 무역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5개월여에 걸친 미 상무부 조사 결과 업계가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예.
중국 제조 유통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 물류 비용 등을 보전받아서 미국산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미국 시장에 이 덤핑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알루미늄 포일 등을 관장하는 중국 빛철금속 산업협회 측은요, 중국 업계에는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해서 추가 수입 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측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제품에 이렇게 상계 관세가 더해져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 가격이 이제 높아질 테니까 미국 경쟁 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겠네요.
예, 미국 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된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미 알루미늄 협회는 또 성명을 내서요. 2만여 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업계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들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상무부의 조치가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걸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 언론에 밝혔는데요.
예.
관련 조치 착수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해당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름 휴가 중이죠.
네.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물론 이제 휴가입니다만 업무도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과 켈리안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너르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약물 과다 복용이 미국에서 사고 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난 1999년 이후 거의 4배로 뛰었다는 건데요.
예.
지난 2015년에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가 5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중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예.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는 건데요. 지난 2011년에서 16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23% 줄었고
예.
마약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도 줄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약 관련 사범 수천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는데요. 과거 미국 법원이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기 징역을 선고해서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가 넘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여주거나 선고 형량을 가볍게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되돌리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미국이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같은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마약 중독 문제를 국경 강화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많은 양의 마약이 유입된다면서요. 남쪽 국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 특정 종류의 합성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위원회가요.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걸 권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현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당장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프라이스 장관은 또 국립보건원이 약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또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중강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0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8도,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개성과 신계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31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옹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첫 지시가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닌 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화염과 분노를 경고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폭스뉴스의 보도들을 재인용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세계가 결코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맞서 괌의 미군기지 공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은 북한이 성공적인 미국의 전략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에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면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촨성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관광객 6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스촨성 조자이거우에서 관광객 3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구조와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지난 2008년에는 대규모 지진으로 약 7만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오늘 아침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 32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교회에서 오늘 군인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파리 검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파리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도 총격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리 북서부 외곽의 루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검은색 BMW 차량이 타고 있던 용의자는 군인들이 막사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 속도를 높여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상한 군인 6명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